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시내 로널드 레이건 건물에서 안보와 무역 강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 국가안보 전략에는 무역과 국경 강화, 대테러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기 위해 미군을 강화하고 사이버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전략과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전략 초안 작성에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불법 영토 점령을 통해 현 국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군용기 5대가 오늘 오전 한때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중국 전투기 2대와 폭격기 2대, 정찰기 1대가 이어도 선안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은 1시간여 비행 뒤 일본 측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해 오후 1시 47분쯤 중국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한국합참은 밝혔습니다. 중국 군용기 진입 후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동에 대응했고 이후 군 직통망으로 경고하자 중국은 일상적 훈련이라고 응답했다고 한국 합참은 전했습니다.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대형 테러 공격을 방지할 수 있었던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크렘린군은 어제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테러 공격을 계획 중이던 테러범들을 중앙정보국의 정보 덕분에 사전 체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청은 CIA가 제공한 정보로 지난 16일 카잔 성당 등지에서 테러를 계획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추종세력 7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체포 당시 다량의 폭발물과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14일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이집트가 상정한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해당 결정을 파기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결정을 따르지 말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적어도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 이사국 중 단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될 수 없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내 인종청소 논란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후세인 대표는 특히 군사작전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인종학살 결정은 상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미 칠레에서 우파 진영의 세바스티안 피네라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4년 만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칠레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후보로 나선 피네라 전 대통령은 54.57%의 득표율로 45.4%를 얻은 중도좌파 진영 여당 후보인 알레한도르 기에르 상원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피네라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에게 통합과 대화에 힘쓰며 칠레인들을 위해 다시 일하고자 한다며 칠레의 최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들이 경험과 조언을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돕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역량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보다 대북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고 서해 북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1에서 3m 사이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미국과 싱가포르가 연례 확산 대응 회의를 열고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놓고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두 나라 관련 부처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확산 대응과 전략적 무역 통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올해 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전략적 무역 통제의 집행 개선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가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감한 이중용도 기술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에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왔던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한과의 교역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10월에는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조치를 싱가포르가 취했다고 밝히며 확고한 대북 압박 의지를 드러냈었습니다.
I shared with President Trump what Singapore has done to pressure and to isolate the DPRK.
리 총리는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가 북한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싱가포르는 한반도의 핵이 평화와 안전을 저해한다면서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비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있어 많은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문제를 돕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with North Korea. We have a lot of support. There are a lot of nations that agree with us. Almost everybody.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다며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날 통화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대화의 주목적이 북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 문제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s helping, Russia's not helping. We'd like to have Russia's help.
중국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각국 장관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보다 대북 압박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Upon taking office, President Trump identified North Korea as the United States' greatest national security threat. That judgment remains the same today. After its ICBM launch,
틸러슨 장관은 15일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며 이러한 판단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미 본토 어느 지역이라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했다면서 북한의 증대되는 역량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공갈 협박으로 치부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향해 결의 이행을 넘어 대북 압박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Continuing to allow North Korean laborers to toil in slave-like conditions inside Russia in exchange for wages used to fund nuclear weapons programs calls into question Russia's dedication as a partner for peace.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허용해 임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협력국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틸러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원유가 북한 정제소로 유입되도록 하고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심각한 안보 영향을 끼치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의지에 대해 미국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과의 대화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Last spring,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peaceful pressure campaign of economic and diplomat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th the intent of setting conditions for North Korea to engage in serious negotiations.
지난 봄부터 미국이 시작한 북한 경제와 외교에 대한 제재, 즉 평화적 압박 캠페인은 북한과 진지한 협상 조건을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지한 협상의 방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라고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됐던 북한과의 대화 전제 조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As I said earlier this week, a sustained cessation of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 must occur before talks can begin. North Korea must earn its way back to the table.
이번 주 초 말했듯 대화가 시작되기 전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이 지속적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며 동시에 압박 캠페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돼야 한다고 틸러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화 채널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12일 워싱턴의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 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발언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분명히 했던 미국 정부의 과거 기조와 다른 것으로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 전제 조건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talks, the precondition, we are not going to accept preconditions. You heard others have called for freeze for freeze. We do not accept a freeze for freeze as a precondition to talks. We do not accept any relaxing of the sanctions regime as a precondition of talks.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어떤 전제 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쌍중단이나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으며 북한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싶으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12월 의장국 일본의 요청으로 개최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스웨덴과 우크라이나가 외무장관을 이날 회의에 파견했으며 영국은 외무차관이 참석해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엔에선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마르고트 발스트램 스웨덴 외무장관은 다섯 가지 메시지를 북한에 전했습니다.
First, cease all provocations. Second, engage in a credible and meaningful dialogue. Third, abide by the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and fulfill your international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신뢰할 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할 것과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함과 동시에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 원자력 기구 안전 조치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희망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협상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무력 사용을 선택지로 두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한국과 북한도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안보리 장관급 회의는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지만 북한 대표가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측 대표로 발언에 나선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Our position of nuclear weapons was an individual self-defensive measures of defend our sovereignty and rights of existence and development from the US.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명백한 자기 방어 조치로 미국의 핵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주권과 함께 존립과 발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여러 나라가 있지만 미국처럼 공개적으로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나라는 없다고 자 대사는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법과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이후 추가 발언을 요청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비난한다며 절대로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5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성 15형 발사 시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비행 궤적과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 등을 파악하는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9일 신형 ICBM인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매티스 장관은 이 미사일이 역대 북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고 고도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말 시험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의 임박한 위협이 아니라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아직 외교로 풀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윤국한 기자,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북한의 세 번째ICBM 화성 15형. 이 화성 15형에 대한 미 고위 당국자의 평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사한 ICBM이 북한이 지금까지 쏘아올린 미사일 가운데 가장 진전된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북한은 발사 직후 정부 성명을 통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이번 평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임박한 위협은 아니다. 이런 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아직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드라인은 외교적 대응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의 시작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매티스 장관은 외교가 주도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매티스 장관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튿날에도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매티스 장관이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임박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ICBM은 통상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장거리 미사일을 말합니다. 이 정도 거리를 날기 위해서는 대기권을 벗어나 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다시 대기권에 진입할 때 탄두가 초음속 비행과 대기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8,000도가량의 고열을 견뎌내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ICBM 발사에서 이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한국 정부가 일찌감치 이와 관련한 판단을 공개했던 적이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기술 그리고 핵탄두 소형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북한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평가가 엇갈립니다.
예.
하지만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도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완성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아직 2, 3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다소 편차가 큽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이 시기 문제일 뿐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ICBM 발사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일까요?
한국 당국은 북한이 급격한 상황 변화나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대남 평화 공세를 펼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설사 북한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핵 무력을 완성했다 해도 기술적 요인 때문에 일정 시점에는 시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매티스 장관이 이 북한의 ICBM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 포렌식 분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예, 사람의 시신이 변사체로 발견될 경우 흔히 부검을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발사 영상과 수습된 파편 등을 통해서 미사일의 역량과 재원을 파악하는 작업이 포렌식 분석입니다.
예.
이 발사 영상을 통해서 비행 궤적과 대기권 재진 성공 여부 등을 파악하고 수거된 파편을 통해서는 미사일의 소재와 설계, 구성, 사용 연료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의 ICBM이 아직 미 본토를 위협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의 평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유엔 총회가 내일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1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총회가 오는 19일 오전에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9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도 2년 연속 합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함께 작성하고 61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보다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외국인 수감자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을 겨냥할 것이라고 세바스찬 고르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이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 영약을 갖췄다며 도발 시 정권이 파괴될 것이라고 겨드 경고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까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근무했던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미국의 군사 공격 대상이 북한 정권이지 주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you take action against us, our allies or Guam, we will destroy North Korea. Not the people.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15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미국이나 괌, 미국의 동맹들의 군사 행동을 한다면 북한을 파괴할 것이며 파괴 대상은 주민이 아닌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의 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대응할 것이고 북한 정권에 치명적일 것이란 메시지를 매우 명확하게 전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먼저 군사 행동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ction will not be taken unless they take action against us. We're not looking for wars. The presiden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점은 북한의 핵 협박을 참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ery simply that this administration is not prepared to put up with nuclear blackmail. What we've seen in the last 25.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25년간 국제사회를 악용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 유엔을 협박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멈출 것이라는 게 전임 정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기 역량을 갖추기만 해도 미국의 군사 대응이 뒤따를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은 이미 역량을 갖췄다고 답했습니다.
They have the capability already, so it's not having the capability. It's if they are the aggressor, they will be the regime.
따라서 미국의 군사 행동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보유 자체가 아닌 공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각 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행동 계획의 수립 필요성도 담았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결의안은 북한이 세계 평화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자행해온 각종 적대적 행동과 인권 유린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핵무기를 개발한 악랄한 공산주의 정권이며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는 간첩 양성을 위해 일본과 한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 외국인들을 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돼 송환되자마자 숨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 같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북한이 보여온 부정직한 협상가로서의 모습은 국제무대에서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반복된 행동을 통해 알게 됐듯이 미국은 더 이상 순진하게 대북 유화 정책을 모색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 존 코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존 맥케인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총 7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미국인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경제적 제재와 더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 행동 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결의 형식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회의 일관된 의지로 읽힙니다. 또 지난달 29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시험 발사 이후 북한과 관련해 처음 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의회 내 대북 기조를 재점검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권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가용한 모든 합리적인 외교적 옵션을 지속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한 의회의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최악의 결과인 군사적 충돌은 절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대북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동맹국들인 한국과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즉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두 나라와 모든 군사 행동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1조에 따라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대북 선제 공격 또는 예방적 지상 작전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관된 대북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마키 의원은 15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 연설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외교적 목표를 계속 바꾸는 것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장관급 회의에서 북핵 불용을 강조하면서 북한 도발의 지속적인 중단을 북핵 대화 시작의 전제로 내걸었습니다. 사흘 전 전제 조건 없이 첫 만남을 이야기한 대북 대화를 제안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한 마키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혼합된 메시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압박과 외교적 관여가 함께 병행됐을 때만이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연방경찰당국이 북한 미사일 부품 등의 수출을 도운 한국계 호주인을 체포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두 건의 거래로 체포됐는데 이 거래가 성공했다면 북한으로 수천만 달러가 흘러들어갈 뻔했다고 호주 경찰당국이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산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불법 수출을 중개하려 한 혐의로 한국계 호주인 브로커가 호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은 16일 암호화된 통신수단을 이용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판매를 중개하고 공급을 논의한 혐의로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계 남성 최찬한 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행위가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호주 당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을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조치들은 또 핵과 미사일 기술 교역 금지, 무기 금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광물 관련 기업이나 인물이 호주와 합작해 금융거래를 포함한 상업거래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호주에 귀화한 인물로 30년 이상 호주에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북한의 경제적 대리인으로서 북한 미사일과 부품, 기술 등을 외국 기관 등에 팔 수 있게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팔려던 미사일 부품 가운데는 탄도미사일 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할 수 있도록 알선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부는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말콤 텀블 호주 총리는 연방경찰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았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도우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연방경찰이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텀블 총리는 북한은 위험하고 무모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 정권이라며 석탄뿐 아니라 무기와 마약,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등 유엔 제재를 어겨가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2008년부터 최 씨를 수사 선상에 올려놨으며 올해 초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우선 최 씨의 지난해 범죄 행위와 관련해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씨는 호주 정부의 대량 살상 무기법에 따라 기소된 첫 번째 인물로 최대 10년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연방경찰의 닐 고건 부청장은 기자회견에서 최 씨가 두 건의 불법 거래를 시도했었지만 실패했다며 만약 이들 거래가 성공했다면 수천만 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6개월 이내에 영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존슨 장관은 최근 영국 하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더 선이 16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중국이 관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더 선은 전했습니다. 영국 합동사령부 리처드 베런 전 작전지휘관도 앞서 지난달 이 북한이 1년 반 이내에 영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에는 마이클 펠런 전 영국 국방부 장관도 북한 핵이 영국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북한이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런던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영국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관의 발언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들이 당국의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전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ase is very serious because the allegations are
망명이 정확하게 어떤 경위로 전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들 여성들의 상황이 어떤지 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억지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스칼라티오 사무총장은 3만 1천 명의 탈북자들이 이미 한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들 종업원들을 납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면담을 원하는 식당 종업원들 외에도 한국에는 북한을 탈출해 망명한 다른 식당 종업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테러 지원국이지만 한국은 테러 지원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 기관들은 외국인과 북한 주민들을 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가족들이 납치를 주장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가족들이 뭐 납치했다고 주장했죠. 어쩔 수가 없죠. 뭐라고 그렇겠어요. 탈북했다고 그렇겠어요.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유엔이 조사를 통해 식당 종업원들이 자의로 탈북했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o heed the outrageous lies of the North Koreans that they were abducted.
이들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숄티 대표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움직임이 당장 극도의 위험에 처한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는 중국 내에서 죽어가고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he should be paying attention and trying to stop the repatriat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중국 내 탈북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이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주장뿐 아니라 그 같은 주장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의 가족들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들 가족들은 당국이 원하는 답변에 동의할 때까지 협박과 조종, 학대를 당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가족들의 증언이 나온 과정과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돼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이들 종업원들의 동의 아래 이들의 탈북 사실을 공개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북한이 운영하던 유경식당 지배인과 여성 종업원 등 13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고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강제로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한국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드로 위축됐던 경제 관계를 회복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의지를 확고히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친중 경사 외교로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고 대북 압박에도 지렛대를 잃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드 문제로 경색되어 온 양국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18일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성과를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17일 보도자료에서 한중 간 교류협력 복원발전과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반 구축을 마련한 것을 문 대통령의 방중 성과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나흘에 걸친 중국 국빈 방문은 중국의 의전 홀대론과 한국 기자 폭행 사건이 부각되면서 한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한중경제관계 회복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양국이 점점 분리돼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다시 그 끈을 이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경제협력을 위한 모멘텀을 가져가는 것이 한국의 실리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는 이 경제협력을 서로 확인한 겁니다. 이걸 앞으로 개선하고 진전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로.
전직 정부 고위관리도 의전 논란이 있었지만 우려했던 세 가지 분야를 잘 관리했다는 점에서 7, 8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핵 문제, 사드 문제, 평창올림픽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문 대통령은 중국은 안 갈 수 없었고 뭐 가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그 면에서는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 다만 그것이 희석되게 자꾸 언론에 쓰는 거는 그놈은 홀대로 밥 혼자 먹는 사진 때문에 이게 촉발한 거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지만 문 대통령이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론까지 거론하며 중국과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협력까지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고려대 서진영 명예교수는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신뢰를 잃고 중국은 한국민의 마음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3불 입장과 중국과 합의한 4대 원칙을 통해 무력 등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 방안을 한국 스스로 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 스스로 베이징 대학 연설에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소개하며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나친 사대주의적 발언으로 미국, 일본과의 가치 외교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칭화대 박사 출신의 중국 전문가인 세종연구소 이성현 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방중이 장기적으로 미 동맹국 중 처음으로 중국에 편입하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지난 후에 역사가들은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동맹권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강국 중국을 선택한 날이었다라고 후세 역사가들이 기억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위원은 문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을 추모하고 중국과 운명공동체론을 강조하며 중국의 전통기조인 전쟁불가론 등 4대 원칙에 합의한 건 새로운 패권국인 중국과 함께하겠다는 신호로 미국과 일본에 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인류 운명공동체에 합류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동아시안의 영내 질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내 동아시아 미국 리더십 중심이었던 동아시아 영내 질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지금 한국 언론은 기자가 맞았다, 뭐 홀대를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사이드 스토리이고 정말 중요한 스토리는 지금 미중 간의 동아태 지역 질서 리더십 변화에서 미국의 동맹이었던 한국이 지금 미국 동맹 체제가 지금 와해되고 있는 가시적인 그런 사인이라고 할까요? 다만 그 사인이 writing on the wall,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벽에 써 있는 지금 글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요번에 확 드러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
이 위원은 그러나 이런 배경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 중심의 외교를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와 거래 중심의 외교를 펼쳐 중국이 그 틈새를 역이용하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위상과 지도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게 한국의 대중경사론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외교 소식통은 VOA에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번 방중을 통해 너무 급격하게 중국 쪽에 기우는 것으로 보여 미한일 공조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선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중국을 중시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번 방중 결과에 놀라워하지 않는 반응이지만 한국이 다시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려대 서진영 교수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와 앞으로 4년 혹은 그 후 어디까지 안보 협력을 해야 할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국 정부가 과연 도움이 될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18일 VOA에 이런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견해에 덧붙일 게 없다며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이기도 한 아주대 김흥규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기조가 그 한미동맹에서 점점 더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로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그 쉽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나치게 한미동맹으로 모든 것을 그 바라봤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기조에서 중국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중국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될 문제는 하는 거고 그 한미동맹의 기존 우리가 필요성과 중요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김 소장은 균형 외교란 미중 관계 속에 중간지대에 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미동맹에서 그럴 수도 없다며 좀 더 균형적 사고와 외교를 갖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중 운명 공동체론 역시 북한 정권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측면과 범세계적 공동체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지 중국의 입장을 추종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건입니다.
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어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6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장성택, 김원웅 등 김정일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떠올랐는데요. 지난 6년 동안 평양의 권력 판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최원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1년 12월 7일 전 세계는 평양발 뉴스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절대 권력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당시 미국과 한국 등 외부 세계는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식 영구차 운구 장면을 통해 북한의 권력 구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구차 오른쪽 맨 앞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 있었고 그 뒤로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기남 당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있었습니다. 영구차 왼편에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그리고 우동축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운구 장면은 북한의 권력판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나이 28살로 어린데다 국정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력은 고모부인 장성택과 군부 실세들이 쥐고 김정은은 형식적인 지도자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권좌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군부 실세인 리용호 총참모장과 고모부인 장성택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우선 김정은은 2012년 7월 리영호 총참모장을 숙청했습니다.
리영호 동지를 신병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2013년 12월에는 고모부이자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습니다.
반거역적인 장성택을 성령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절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처형, 숙청, 해임 등의 방법으로 부친의 영구차를 따르던 7명 전원을 제거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김정은을 제외한 그 7인방은 거의 다 날라갔죠. 김정은 뒤에서 뜬 장성택, 뭐 최태복, 김기남 다 일선에서 이미 물러났고 좌측에 있던 군인들은 뭐 거의 다 우동측이나 숙청됐고 김영춘, 뭐 김정각 다 일선에서 물러났고
장성택 제거는 평양의 권력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장성택을 따르던 노동당과 내각 간부 수십 명이 자출을 감췄습니다. 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이 김정은 정권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반면 과거 성군 정치 시절 비대해졌던 북한 군부는 힘을 잃었습니다. 북한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6번이나 교체됐습니다. 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해 4월 공개 처형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혁명 3세대에 속하는 젊은 장성들을 대거 승진시켰습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을 상장으로 승진시켰고 송석원, 최문석, 리종무 등 젊은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정군 간부들에 대한 공포정치를 통해 권력을 확실히 장악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박사입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처형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포 정치는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 사이에 적잖은 동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였던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에는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초임과 숙청이 있던 매우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본인들은 물론 그 주군들과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수백 명을 고사총으로 초용했고 또 그와 연루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숙청하는 매우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함께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도 끔찍하게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던 친구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서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권력 판도에는 몇몇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했던 김원웅 국가보위상이 1월 정격 해임됐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입니다.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 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행방이 묘연했던 김원홍은 올 4월에 공식석상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직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김원웅은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2인자 소리를 듣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도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인민군 총정치국을 검열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입니다.
원홍을 비롯한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되어 주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과거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자주 수행했던 황병서는 10월 12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최용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한결 높아졌습니다. 최용해는 지난 10월 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조직지도부장직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총정치국을 검열한 게 바로 조직지도부입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이 이번에 지난번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장을 최용래에게 임명해서 최용래에게 쓴 숙청의 칼을 쥐어준 셈이고 앞으로 최용래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그에 의해서 북한 권력 내부가 재편으로 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공포정치와 물갈이 인사를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자신의 유일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거세지는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민심 이반과 경제적 난관은 2018년 새해 전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알아보고요. 또 지구촌 소식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